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원리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역의 원리에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본문 6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을 계셨지만은 30년 동안이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3년 동안은 사역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3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는가?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어떤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 의미를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열두 사도를 세웠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사도들을 세워 임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상사역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아니 나아가서 우리의 일생을 성공적으로 의미 있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원리를 따라서 생활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이 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번역에 보면은 For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 없이 행하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꼭 원리가 있고 질서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보면은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번역에는 But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and orderly way.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원리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신 그 원리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중대한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그렇게 못했다고 하면은 후회할 것이 없고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1년도에 출판된 책 가운데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2년 동안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700만 카피 이상 7 밀리언 카피가 팔린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은 간단합니다. One Minute Manager. 1분간 잘 말을 해서 훌륭하게 회사를 혹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One Minute Manager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 가면은 지금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케넷 블랜처드라고 하는 사람과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인데 케넷 블랜처드는 경영학 교수고 그리고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은 의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The One Minute Manager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하면은 그분들이 모든 경영과 운영에 간단한 세 가지 원리로 성공할 수 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과연 그럴듯한 내용이 보였습니다. 첫째 내용은 One Minute Goals.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1분 동안, 아니 짧은 시간 동안 요렇게 요렇게 해라. 이런 방법으로 해라. 분명하게 무엇 할 것과 어떻게 할 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Clear responsibilities assigned. 분명한 목표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칙에 따라서 일을 잘했을 때는 one minute praising. 1분 동안 칭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ne Minute Reprimand라고 하는 말은 잘못했을 때 즉시 가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꾸중을 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잘 못했다는 것을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사업이 성공되고 학교가 성공되고 가정이 성공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는가 그런 많은 원리들을 연구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소요하신 시간은 땅 위에 33년인데 그 33년 중에 마지막 3년을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려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는 우리의 삶이 3년, 30년, 50년, 60년 많은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대단히 간단하고 대단히 쉽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 원리는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12절에 보면 이때에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중요한 사건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 대목에 가서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삶 속에 중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심하고 작정한 일을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과 그 모든 영광에 제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밤새껏 기도하셨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밤새껏 많이 기도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대한 사건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하셨고 힘써서 기도하셨고 핏방울이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많이 연구하고 많이 길게 연구하고 길게 준비하고 짧게 일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10시간 준비하고 1시간을 일을 해도 그 1시간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아무런 연구가 없이 10시간 아니라 20시간을 일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기 와서 이불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러 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중대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이 중대한 선택이,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Chose 12 of them. 이 선택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어에 보면은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결정대로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면 실패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두고 다른 뜻대로 살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야 될 걸 다 아셨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열두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데 다 알고 계셨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기는 이런 사람, 마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바돌로매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합당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의 겸허한 자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엎드려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 주님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두를 선택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복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원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내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실패해도 내가 실패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해보면 결국은 실패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원리, 이것이 바로 주님이 중대한 결정을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개종한 것은 39살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9세에 개종을 해서 한 34, 5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울이 3년 동안 시간을 소비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이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하려면 지도자들인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가서 의논을 해야 할 것인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사막이라기보다는 연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시간을 소비했는데 그 3년 동안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라비아에 3년 소비하고 난 다음 돌아와서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남은 30여 년의 생애는 바울의 삶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을 먼저 중대한 인베스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중대한 사건은 우리는 해석하기를 그가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성 훈련과 기도 생활과 하나님 앞에 묵상과 헌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시려면 먼저 새벽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삶,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바쁜 일로 혹은 여러 가지 일로 교회 참석하지 못하시고 오늘 나오신 분도 아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Sunday,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은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십시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나머지 엿새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역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 그것이 성공적인 삶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양육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기르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것도 많은 인재가 아니라 단 12명 인재를 양육하는 이 일에 주님은 중요한 자기의 시간을 3년 동안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목적은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대부분의 시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 시스템은 그래서 사실상 좋은 학교일수록 기숙사 시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일수록 기숙사 시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잠자고 먹고 하는 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야 다리고 다니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보여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제자를 양육하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훌륭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훌륭한 친구, 귀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자주 만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1년 1회계 연도 10월 1일부터 우리 교회 목표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로 세우고 실천 운동으로서 전교인 1대1 사귐 운동, 지난 주말 우리 당회원 수련회에서 그 제목을 1대1 사귐 운동,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내가 한 사람과 만나서 사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하는, 여러분들 자기 짝을 한번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앞으로 몇 주일이 남았는데 기도하시고 자기가 누구와 짝이 되어 사귐을 갖겠는가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열두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 양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963년도에 출판된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시카고 트리니티 현재 신학교 교수입니다마는 그분이 썼는 주님의 전도 계획, 아마 우리 교회 전도 폭발 27 제자 훈련에서도 이 책을 교재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8가지를 그는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뽑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 8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첫째는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 selection. 두 번째는 동거, association. 선택을 했으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리된 경건한 거룩한 희생적인 헌신, consecration. 네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것. 내가 가진 사랑과 내가 가진 은혜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영성을 나누어 주는 impartation, 나누어 주는. 다섯 번째는 시범, 보여줘야 됩니다. demonstration. 제자 양육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임, delegation. 그리고 난 다음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라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는 감독, supervision. 여덟 번째는 재생산, reproduction. 그리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원리로 열두 제자를 양육하여 선택을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로 훈련을 시켜 모든 것을 위임을 하시고 3년 동안 양육을 시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다 그들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delegation,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 사도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여 양육을 하시고 위임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였는가 그런 의문도 있겠는데, 그 외에 열한 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 돌아가셨지만 그 외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 3일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원들, 성가대에 봉사하시기가 힘드시지요. 그렇지만은 안드레는 3일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하기까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단 12사람의 제자 양육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제자 양육이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란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이 사역에 우리도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아서 사도라고 임명하시고 난 다음 산에 그대로 있은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내려오사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올려와서 훈련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자신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신학교의 유명한 선교학 교수인 폴 히벌트라고 하는 교수는 선교학 책 가운데 이런 책의 책을 썼습니다. 그 이름은 Incarnational Ministr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역사 속에 동화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가르쳐서 Incarnational Ministry 동화되어 화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에서 그가 성공한 것은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중국 말을 하고 중국 사람처럼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할 때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결국은 사역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사역이 안 되는데 이럴 때 예수께서는 능력으로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짧은 3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은 일생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